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라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사건에서는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입성이 사건적으로는 가장 큰 무대를 이루고 모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서론이 됩니다. 이때가 유월절이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찾아옴을 만나고 나서 한 말씀이 때가 왔도답니다. 이 때가 왔다는 말씀은 복음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육신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맨 처음 답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여기저기에 그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적하시는 사실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니라. 그래서 아직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않았다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앞뒤로 해서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때가 됐다.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 얘기가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온 것을 보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1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얻은 바 구원 그것으로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먼저 오시고 유대인으로 이 민족 앞에 제한돼서 오신 것 같은 것은 상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외인이 되었고 장님이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하여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합니다. 더 이뻐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다른 민족과 구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무슨 이익과 권리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이제 하시려는 이 일을 우리에게 더 잘 증명케 하기 위하여 샘플로 채취했다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기적적으로 간섭하시며 역사에, 사건에, 그리고 국가의 통치에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기적이 있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민족의 역사 자체 하나님의 간섭하는 손길이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것은 저들만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의 자녀들을 그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장면이 이제 12장 24절에서 드디어 제대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사실은 한 단편들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기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건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뜻을 가능한 한 재정비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 배열을 남긴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과 4장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수가 동네에서의 사마리아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놓는 비교를, 또 우리에게 분명한 이해를 위한 대조를 여기저기 해놓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으시면 10장에서부터 우리가 12장에 이르는 세 단계의 구원에 대한 이런 여러 측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오래전에 해온 것 같이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들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강도와 절도들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 들어가서 양들을 해롭게 하며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알려주지 못하고 죽은 자들로 화장이나 하고 치장이나 하는 것에 불과한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윤리적 도덕적인 치장은 할 수 있으나 생명을 돌이키거나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일반 종교들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접할 수 없는 자들을 이제 끌어내시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릴 것을 여기에서 이미 먼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시며 선한 목자가 그의 양떼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려서 저들을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면 25절에 우리 예전에 11장 하면서 해온 것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건으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목숨을 버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어디에서부터냐?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인 것을 보이시며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실 것을 보이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한 단편들입니다. 12장에 이르면 드디어 오늘 우리 읽은 것 같이 하늘의 미랄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선한 목자라고도 설명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도 설명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십니다. 거기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놓고 24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과 구원의 그 참 핵심이 되는 방법과 원리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구원 얻은 자에게 얻어질 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뜻밖에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이 이해하는 공통된 부분, 가장 핵심되게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옥 갈 자리를 면하고 천국 가게 됐다 하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 사죄에 많은 강조와 또 많은 분량을 핵심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사죄와 지옥 갈 형벌로부터 천국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도 아직 제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 분량을 얘기한 것 이상으로 구원 얻은 것이라는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절기를 가장 기쁘게 맞이하십니까? 보통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물론 이유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 되면 교회에서 뭐 구제품 주었던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학이 오는 것도 한 이유겠고 또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한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무리 기뻐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기뻐한 것에 비교하자면 부활절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기뻐해야 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서구사회를 가보시면 물론 서구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더 그 큰 명절로 지냅니다만은 그건 사회 풍습이 물들어서 그런 것이고 기독교 절기로만 따지면 부활절이 우리가 겪고 우리 사회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큰 명절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상당히 큰 명절입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작은 명절로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구원의 설명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나 약화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12장 24절에 말씀하신 한 알에 썩는 밀알, 그래서 맺는 많은 열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때 이것을 열매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자신을 열매로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 대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하죠? 첫 열매라는 단어로 성경은 즐겨 사용을 합니다. 첫 열매. 많은 열매 중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유일한 열매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유일한 열매라면 그것 하나지만 첫 열매는 많은 것 중에 순서상으로 맨 앞에 있는 것이지 뒤에 있는 것과 질과 무슨 등급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왜 예수님께서 죽음과 뿌려진 씨앗의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설명대로 추적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여기가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라는 모습이 어디가 이지러지고 어디가 모자란 것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개에게 말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개에게 말을 가르치면 개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개는 죽었다 깨도 개 짖는 소리밖에 못 냅니다. 그가 아무리 쉬운 말이라도 배우질 못합니다. 그럼 말이나 낙이나 돼지한테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물론 못합니다. 성경 얘기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따질 때 인간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개나 돼지나 낙이나 뭐 지렁이나 뭐 그런 겁니다. 이쪽이 불쾌하면 제가 조금 다른 데로 끌고 가볼게요. 여러분 좀 난가 보십시오. 여러분 대추나 뭐 바나나나 밤입니다. 혹은 사과나. 그럼 좀 낫습니까? 돼지보단 사과가 낫습니까? 식물과 동물은 어느 쪽이 그나마 좀 나은 겁니까? 동물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분리되자 우리는 전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돼지나 개에게 사람이 가서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서커스는 할 수 있습니다. 링에다 불을 붙여놓고 뛰어 그러면 뛰고 이걸 합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에서 재주 있는 사람이라, 박사라, 뭐 석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들끼리 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걸 하는 거. 그가 아무리 괜찮은 거 해도 그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이 더 다치죠. 개보다 사람이 더 잘 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자랑인 사람은 뭐 괴력은 빼놓고 없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장 이해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이식을 합니까? 뇌를 이식하고 장기도 이식하고 그렇게? 아니요. 이 부분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동양의 윤회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바뀌는 게 아니라 죽어서 그 종자의 그 영역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종의 변화는 말이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우습게 돼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진화의 사슬이 연결되는 걸로 연속성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윤회설도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가 만일 전생에 잘못해서 무슨 소가 돼요. 그럼 소의 생애를 끝내야 다음 생에서 뭐 서로 착하게 지내요. 주인을 호랑이한테서 구원하고 뭐 이래갖고 너는 금생에 착한 소가 되었으니 내세에는 이제 뭐 산적쯤으로 태어나라. 산적으로 태어나요. 한꺼번에 무슨 뭐 좋은 사람이 되질 않아요. 산적인데 잡혀온 동북마마를 탈출을 시켜서 그 다음 생에는 이제 평민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무슨 이제 뭐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이렇게 가지 한꺼번에 그 생애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질 않는다고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이제 윤회설을 빌어서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작품인 신이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한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의 어떤 것들을 같이 나누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에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달라집니다. 중간쯤 되죠. 그가 타락을 해서 썩고 부패한 죄의 아래 자신을 팔아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썩어가고 있는 존재로 말하자면 개나 돼지로 전락을 해버린 셈입니다. 우리를 죽었다 그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과 연속되지 않은 연결되지 않은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눈을 감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딴 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딴 걸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두들겨서 이렇게 뭐 피고 붙이고가 아니라 이 종자를 끝내고 새로 종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개와 돼지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구덩이 파고 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로 개패도 패서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그냥 이해가 쏙 되죠. 그 뭐 넓적한 대로 맞은 사람 있고 모서리로 맞은 사람도 있겠죠. 뭐 아니 모서리로 맞은 사람이 모서리로 맞은 개도 있겠죠. 우린 다 거기에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를 기독교적 차원에서 볼 땐 인간이라고 단어는 쓰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단어를 쓰자면 개나 돼지였는데 이제 다 개패든 맞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가졌던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류를 이제 다시 출생시키는 겁니다. 그가 씨가 되어가지고 그게 하늘에 썩는 미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나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와는 딴 납니다. 이제는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혼동이 되느냐면 옛날에 그 모습대로고 그렇죠? 안경 꼈으면 안경 낀 대로고 예수 믿으면 안경을 벗는다든가 뭐 여기 눈이 하나 생기는 동네도 있죠. 저 뭐 이상한 동네 가면 뭐가 바뀌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외적으로는 물질계에서 바뀌는 게 없고 물질계에서의 어떤 정신력이나 이것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연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버리질 못합니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뒤에서 뭐가 땡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 머리털이 없습니다. 다 가발 쓰고 오셨죠? 달라진 겁니다. 아주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 물질계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해서 그 비약, 그 단절된 이쪽 넘어와서의 이 비교가 그렇게 우리한테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벌써 집사 됐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랬는데 그냥 집사 안 해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밖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됐죠? 집사 된지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게다가 밤낮 예수 믿는다고 이러던 사람 지금 여기 앉아있죠. 그것도 벌써 또 오래됐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모릅니다. 외려 옆에서 합니다. 저건 주일날 뭐 하자고 얘기할 필요 없어 이제. 야 빼버려 빼버려. 동창정부에서 빼. 술 먹자 그러면 뭐 기도하자고 저 웃기는 애. 옛날에 같이 딴따라였는데 딴 눈매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옆에서 더 많이 느낀다고. 본인이 어디가 변해 있는지 몰라요. 속사람이 살아났고 생명이 안에서 싹을 내고 있으며 꽃을 피우고 있는 줄 본인이 더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가장 좋은 설명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이것을 전제로 사용하며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찾읍시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구원이라는 건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받았죠. 은사라는 건 은혜롭게 베풀어 준 거죠. 받을 값어치가 우리가 없는데 주신 건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느냐? 바로 씨와 열매입니다. 그 씨가 사과 씨면 뭘 열매를 맺죠? 사과입니다. 물어보나만 합니다. 배면 배죠. 밤을 심으면 밤나고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우리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의 열매니까 말하자면 그와 같은 종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의 종자가 되어서 우리는 심으면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으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씨로 삼아서 우리를 그의 열매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건 전부 내 것이 된 자들입니다. 물론 이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우리를 그런 차원으로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들리라. 근데 누구를 모델로 삼으셨다고요? 그 아들. 누구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를 만드는데 이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나중에 맏아들이 됐답니다. 맏아들은 독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단어로 써요. 그를 독생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독자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또 그건 맏아들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남이라 그럴 때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제2위로서의 성자는 유일한 한 분으로서 얘기할 때는 독자예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그의 외아들이라고요. 이건 신적인 세 분의 관계에서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를 보내셔서 그를 그와 같은 아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 같은 아들을. 그를 모델로 삼았어요.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똑같은 작품을 어떻게 만들면 제일 확실해요? 이걸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심으면 그 열매가 난다고요. 똑같은 사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진흙으로 뭉쳐서 좋은 색깔을 칠한다? 그렇게 하지 않죠. 심으면 돼요. 그 사과가 열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른다고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맏아들은 독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남, 삼남, 사남, 26만 4822여 남도 있잖아요. 뒤에 앉아있지만. 그렇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하시며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구원이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용서하고 와라 그랬다. 이제 품에 안기면 된다가 아니에요. 다 와. 구덩이에 넣고 파묻고 죽인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난 거예요. 우리 옛날은 딴 동네예요. 이건 없어진 거예요. 발음 내대로. 이건 없어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꿈에 본 듯 이질이에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에요. 내가 너희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리라. 없어진 딴 게 된 거라고요. 딴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알겠죠? 죽었대. 개나 돼지나 다 종자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딴 종자로 이제 살았다고요. 그 종자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딴 종자가 되었다고요. 육체대로 보지 말라고요. 육체는 아직도 연속성이 있다고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육체의 변화는 없지만 우린 영으로는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육체대로 보지 말라고요. 딴 사람이다 이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린 딴 나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딴 나라에 있고 소속이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린 옛날엔 정말 죄악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짓는 자들이요,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자들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요, 쉽게 해서 개나 돼지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엔 이 표현이 어디에나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라는 거 생전 처음 펴보는 분도 있나 봐요.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됐다고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예요.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쏟아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하는 신의 성품과 신적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동안은 헌 부대요, 개나 돼지였다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하죠? 목에 걸고 다녀요?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도 우습지만 걸 줄도 모르고 다 씹어먹어서 결국 맹장염 걸려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린 도대체 그걸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사람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제 존재가 다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딴 종족입니다.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종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아심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계는 박시성 가진 사람 때문에 한동안 혼란했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교회 목사도 박신데 이게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의 격과 우리가 동등하다. 이거 뭐 고맙지만 좀 겁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아도 피조물이고 그분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계가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를 도대체 무엇으로 불렀으며 어디로 부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죄목을 걸어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신이라 그런대요.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같은 거 말고요. 그 신 말고. 그렇죠?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불렀다는 것. 놀라운 겁니다. 여기가 신자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 소유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를 제대로 아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알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져요. 그죠?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다 똑같아져갖고 괜히 그 추락 뒤에 타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우리 김과장 아니야? 근데 그냥 그 멀쩡하던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 속으로 숨어들어요. 그러나 같은 군인도 장교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 장교를 가르쳐 국제신사라 합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밥풀떼기 하나만 붙여줘도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전혀 달라지고 멀쩡하던 사람들보다 송충이 하나만 붙여주면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추술로는 좋은 지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를 제대로 아는 것일 겁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말이 갖는 그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학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형제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씨가 한번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형님이라고.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은. 그 말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다음도 알고 그 말을 썼는지 그것만 알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이게 이제 정치가와 이 목사와의 이제 수준 차이죠. 세상 정치는 그 정도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로 부족한지 뭘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어쨌든 형님이라는 개념으로서 가까운 관계에서 형님이라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느 수준으로 초대며 있게 한 것이냐를 이해하는 데 있으면 꼭 기억할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개도 사람보다 난 게 있고 사람도 개만 못한 게 있듯이 우리가 오늘 개만 못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사람입니다. 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에도 그게 있잖아요. 강아지. 그렇게 얘기하는 욕이 있습니다. 뭐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하는 짓을 보면 강아지죠. 그건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개성이 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딴 사람이요 새로 태어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그 수준에 맞는 자로서의 자신을 그런 의미의 자존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밤낮 개같이 와서 빌지 마시고 사람같이 좀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십시다. 그 대표적인 설명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부터 보세요.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가 씨가 되어 만들어진 열매 아시겠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아비의 자식이 아니다예요. 너는 더 이상 그 개와 돼지의 연결이 아닌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그 머리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듯이 그 약속대로 이제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의 자녀들을 모아 새로운 종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때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하여 나는 아니라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헬라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나는 열두 제자도 아니다. 아니요. 헬라인이 오기까지는 이 때는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하나를 그 수가 다 찾기까지 성경식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기까지 여러분 하나를 부르시고 지정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기까지 이 일을 안 이루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각자 모든 사람 주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각 심령을 그가 이쪽 땅에서 새 파티였던 변견이었던 상관없이 새로운 종족으로 만들어내시는데 그들을 다 초대하사 우리 새로운 종족 속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위아래가 없으며 동일한 권능과 사랑과 영광과 고귀한 성품으로 우리를 재창조해내신 겁니다. 예전 것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같은 예수를 믿지만 난 전생에 새 파티였다. 난 도베르망이다. 웃기지 마시고 그거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종족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이제 발휘하시며 쓰시며 성장시키시며 충만케 하는 일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마땅히 여러분의 축복과 기쁨으로 주어진 생애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옛 생애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여 하나님의 기가 막힐 권능과 기이한 능력 속에서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걷는 길은 주 안에서의 길이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속에서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서 걷기로 새삼스럽게 결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주의 능력과 은총 속을 걷게 하사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케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옵소서. 매 순간을 바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전 목표를 주를 향하여 뛰어가는 아름다운 충성과 기쁜 찬송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